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공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 기도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9시 기도 시간 그러면은 6시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나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6시경에 해가 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저녁 6시, 오후 6시 이때쯤에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 기도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기도로 진행을 하다가 마무리도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이런 일상의 연속이죠.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주로 새벽이죠. 예수님처럼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낮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그리고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든든하게 쌓아놓은 것 같아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들고 보니까 또 한 분이 집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계시죠. 군인이 파수를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또 다른 한 분이 파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가 아닌 이상은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말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수고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하고 있던 아주 평범한 일 속에서도 아주 큰 은혜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교만하지도 않고 우쭐해하거나 자신들의 영광을 받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변함없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2절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매일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성전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늘 보아왔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그의 나이가 40여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 그 자리에 놓았겠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문, 이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바로 눈앞에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그냥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거냐면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는 영적 불구인 유대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해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죠. 잘 보시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을 한 것이죠. 비참한 인생에서 죽어가던 그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멍하니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죠. 여기에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많은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냥 동전 한 입 정도만 기대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은 매일 앉아있는 이 거린을 보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을 보면서 올라가던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멈추는 것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거인이 혼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인데 보면서 멈추는 것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멈추겠습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멈추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멈추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에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로 당장 달려오죠. 아기가 누워서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멈추고 달려오기 마련이죠.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에 입학을 할 때부터 첫날부터 보았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손을 벌리고 그 신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면 늘 그 앞에 가서 쩔뚝쩔뚝 걸어가서 손을 벌립니다. 한 말씀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별명을 막달라 할머니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피해서 갑니다. 간혹 100원이나 500원이나 100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고 가는 그런 신학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은 외상장부에 기록을 하고 밥을 먹던 그런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여름 방학이 되면서 한 두 달 정도를 고향에 내려와서 쉬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서 내려가는데 변함없이 그 할머니가 거기에서 계신 겁니다. 방학이 되면은 학교가 텅텅 비죠. 그러면은 할머니도 주머니가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씀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님의 표정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까만 눈 속에서 저를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못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방학 마치고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돌아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시 학생으로서는 저한테는 거금이었습니다. 거금을 손에 쥐어드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방학을 마치고 올라왔을 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학교 앞에서 계셨지만은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멈춤이 사랑이죠. 제 마음속에 참 후회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할머니께서는 몇 년 동안,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어서 바라보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내 호주머니도 열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쁘게 달려가지 마시고 조금만 멈추면서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되기를 멈추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불구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멈추시고 사람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멈춤을 주셨는데 우리도 멈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멈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 멈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 자신의 그 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은 잠시 여러분의 인생을 멈춘 겁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시 하던 일을 설거지도 멈추고 하던 공부도 멈추고 보던 TV도 멈추고 잠시 멈추어서 가족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멈추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잠시 멈추는 것,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춘 것이죠. 이 거린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의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바라봄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시선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바라보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셨던 것이 있죠. 바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40일간 유대 광야로 나가셨죠.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에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유대 광야를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대 광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영적인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 자기 곳,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광야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인도자가 유대 광야에 툭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유대 광야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민둥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흙과 돌로만 형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산들만 눈앞에 계속 보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낮에는 그냥 보이는 곳이 아주 웅장한 광야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자연, 불어오는 바람과 광야와 하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나와서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일거에 물리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즉각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해 들어올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뭐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시선을 맞추면서 보는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셨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께 고정한 이 시선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많이 공격을 해오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훈련, 이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히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TV 광고 멘트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3, 4,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독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구걸하거늘 이 3절에 나오는 보고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그냥 영어로 하면 씨입니다. 씨,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보는 겁니다. 별 의미 없이 지나가니까 눈앞에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동전 한 입만 던져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 이 주목도 보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리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주목하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테니조인데요. 그냥 응시하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그 거린을 이렇게 응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그랬죠. 우리를 보라. 헬라어로 이 보라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이 블레포는 주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지 말고 주목해서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거린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는 이 거린이 그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어떤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 그린은 무엇인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단어가 바로 에페코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굳게 붙잡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선을 나는 당신에게서 절대로 떼지 않겠습니다. 시선을 딱 붙잡는 겁니다. 고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당신의 그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페코, 이 에페코 단어 속에는 에페코, 우리나라 말로 이 기필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이 거린의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는 이 시선, 예배자의 시선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은 멍한 시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멍한 시선이 아니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페코. 나는 기필코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 받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선,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자의 시선은 그냥 멍한 시선이 아니라 이 에페코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선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페코의 시선을 보면서 베드로가 6절 말씀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에페코의 시선으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이 거린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 거린이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의 눈 속에 이 거린은 그 속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시선을 통해서 나처럼 초라하고 나처럼 거린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도 사랑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사랑의 눈동자를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나를 정말로 정말 정말로 사랑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거리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였다는 것을 이 거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거린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자 주님의 명령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베드로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이 거린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한 시선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죠. 예수님께서는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꼼짝 않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도 미안해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쪽을 바라보다가 두 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이 말씀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보니까 그 시선이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가 괜히 사도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눈을, 시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아픈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다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이끌어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건강하도록 내가 이끌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은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과 나만 보이면서 힘이 납니다. 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그러셨습니다. 눈을 들어 들의 꽃을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아야 하고 들판의 꽃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새를 보고 꽃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새를 먹이시고 이 꽃을 입히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땅의 것과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집착하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마치 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영적인 거림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에페코하고 계시는,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도 그 주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하시되 나도 저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송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